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안녕하십니까 조미영입니다. 지난 시기 빠르게 발전했던 한국 경제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새로운 산업을 개척하지 못하면 뒤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는데요. 과거 한국의 발전을 이끌었던 산업들도 변화와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컴퓨터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등 새 기술을 개척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도 지난달 인공지능 분야를 새로운 국가 차원의 전략 사업으로 키워내겠다는 구상을 밝히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관련 조직도 신설하고 교육이나 기반시설, 기업소에도 투자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해도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네요. 하지만 여전히 자력갱생만 외치고 있는 북한. 그럴수록 세계에서 더욱 뒤처지지 않을까요? MC몽의 홈런 듣고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북한은 오늘 현재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밖에서는 북한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국민통일방송 김민수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오늘은 두 달 내에 철수해야 하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속도전식으로 빨라지자 여기에 들어가는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인데 2017년 12월에 채택한 대북제재결의 2397호를 통해서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들을 아니 그러니까 2년 뒤죠. 그러니까 올해 12월 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네, 두 달이 채 안 남은 거네요.
그렇죠.
네. 각 나라에서 송환 움직임이 그럼 계속 있어왔죠 그 동안.
네, 뭐 북한과 친한 나라들도 있는데요. 웬남 즉 베트남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0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지난 6월 달에 유엔에 보고를 했습니다. 웬남 정부는 지난 6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2017년 말까지 웬남에서 북한 노동자 94명이 일하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이제 이 중 절반인 한 51명을 유엔의 결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을 한 거죠. 이걸 이제 유엔에 보고를 했고 웬남 정부는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이제 노동 허가가 부여되거나 갱신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해주는 거고
네.
또 송환에 앞서서 지금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자리를 인계 중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유엔 네. 안전보상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죠.
네. 현재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지난 9월 5일에 그 러시아 매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러시아는 올해 안에 자기 나라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 모두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체고라 대사는 올해 12월 22일 이후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장담을 했고
오.
또 이제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네.
그래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체고라 대사는 이 러시아에서 노동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수가 이미 많이 줄었다면서 현재 만 명 미만일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에서는 북한으로 귀국하는 북한 노동자들로 북적이고 있는 모습도 포착이 됐고요.
네.
또 북한 주민들을 고용해온 러시아 건설 회사 등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는 러시아 안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제 북한 노동자가 좀 그 러시아에 꽤 많이 파견이 됐는데 뭐 제소
네.
제소 하는 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벌목뿐만 아니라
네.
건설 노동자로도 많이 파견이 됐는데 마체고라 대사가 지난해 2월에 이제 북한 노동자들에게 그 노동 허가하는 그 비자 입국사증 발급한 그 수치를 이야기를 해줬는데 러시아 정부가 북한인들에게 해마다 최대 15,000명 가장 많을 때는 3만 7천 명에게 노동비자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정말 많은 북한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던 건. 제가 블라디보스토크를 갔다 왔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이렇게 공사 현장에 로동 안전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동이라는 거는 북한에서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아, 여기에 북한 분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걸 저도 느꼈었는데. 근데 사실 북한 노동자들이 나가 있는 나라들이 꽤 많잖아요. 이 외에도 또 어떤 나라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냈나요?
네, 이제 앞서 제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이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가 되면 관련 국가들은 이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됐는지 그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보고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소리 방송이 지난 7월에 각국의 이 대북제재 결의 이행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까지죠. 그러니까 23,171명의 북한 노동자가 본국으로 송환된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7월 중순까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35개 나라였고요. 이 가운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보고한 나라는 8개밖에 없어서 이 전문을 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지난 7월 중순까지 이제 러시아의 노동자가 많이 파견이 되는데 한 3만여 명의 북한 노동자 가운데 18,500여 명을 돌려보냈고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송환된 전체 노동자의 한 80%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러시아에 제일 많이 가 있었나 봐요.
러시아와 중국이 많거든요.
네. 네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낸 나라가 카타르 한 2,471명, 그리고 쿠웨이트 904명,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랍 추장국이라고 하죠.
네.
여기서 823명을 돌려보냈습니다.
러시아와 함께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파견된 곳이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네, 중국은 지난 3월에 유엔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제 송환한 북한 노동자 수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중국의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중국 정부도 북한 사람들에게 신규로 노동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그 비자, 입국사증을 발급해 주지 않고 있고 계약이 만료된 북한 노동자들을 다시 송환하는 장면이 목격되긴 하는데 정확히 지금 어느 정도의 숫자가 지금 돌아갔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까지 들으면 지금 많은 나라들이 유엔 결의를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근데 또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앞두고 여러 가지 편법도 동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네, 일단 이 중국이나 러시아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상임이사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나름 위신이 있어서 이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한다 이런 입장은 늘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막을 좀 들여다보면 북한과의 또 가까운 나라들이기 때문에 관계를 고려해서 좀 단속을 느슨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좀 제재를 회피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워싱턴 포스트라는 그 해외에서 유명한 신문이 있는데 지난 10월에 러시아 쪽이죠. 흑해 인근에 위치한 자치공화국인 아파지아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유엔의 제재를 피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아파지아에는 이 북한 노동자 약 400명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가 지원했다고 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아파지아는 유엔 회원국이 지금 아니기 때문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지킬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대외적으로는 유엔의 결의를 지금 준수하겠다고 하면서 아파지아 공화국과 북한하고 좀 연계를 좀 해줘가지고 대북제재를 회피해서 좀 외화벌이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고려해서 좀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일단 그 중국에 가장 많이 가 있다고 했잖아요. 중국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중국도 뭐 단속도 하고는 있는데 또 유엔 결의를 늘 준수한다고 하는 입장인데 역시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대북 제재를 우회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9년 말까지 북한 노동자를 철수시키고 그리고 신규 노동 비자 발급을 못하도록 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이제 채택이 된 이후에 실제로 신규 노동 비자는 발급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도강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중 극경 근처에 거주하는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입국 사정 없이 비자 네. 없이 나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 뭐 한 달 기한을 뭐 나올 수도 있고 6개월 또는 1년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도강증을 갖고 일하러 나온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걸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자 중국은 지난해 5월 이후에 이 도강증 발급을 중단한 걸로 알려져 있고요. 같은 해 11월부터는 도강증 체류 기간을 조사를 해서 이제 기간 넘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추방하는 조치를 취하긴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또 어떻게 되냐면 지난해 11월부터 여권만 가지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온 북한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게 여권은 그냥 여행 목적도 있고 취업을 하려면 또 취업 비자
그렇죠. 취업 비자나 예,
따로
뭐,
받아야 예,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거 없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통 여권으로 나오면 중국에 나오면 한 두 번 연장하면 90일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호 국가니까.
네.
근데 이제 중국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뭐 단속을 좀 적게 하거나 좀 느슨하게 하거나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경우도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여러 가지 네. 편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네. 거네요. 근데 최근에는 또 비자 없이 중국을 방문해 일을 하는 북한 사람들도 있다고요?
네. 저희 그 데일리 NK 소식통에 보내온 소식인데 중국 취재를 좀 갔는데 중국의 그 북한 노동자 사정에 정통한 한 소식통을 만났습니다. 최근 북한에서 신규 인력이 대거 중국에 들어왔고 이들은 역시 비자 없이 입국사정 없이 입국을 해서 중국의 봉제공장 등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번에 중국에 입국한 북한 노동자들은 2천 명 정도 규모인데
대규모네요.
네네, 이들이 이제 지린성 훈촌 그러니까 길림성 네. 곳곳에 흩어져 배치됐다고 하고요. 북한 노동자들은 이게 기한이 한 달인가 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에 들어가서 다시 이 체류 기간을 연장하고 중국으로 다시 나왔었는데 네. 이것도 안 하고 지금 최근에는 이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봐주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불법 체류하는 건데
그렇죠?
중국의 지방 정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고 있거나 또는 그 북한 사람들을 고용한 그 중국 사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인맥이 있으니까 적당히 좀 무마시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국은 사실 그 네. 법 위반을 했을 때 네. 처벌이 굉장히 강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국제사회 시선이 쏠리면 좀 단속을 바짝 했다가 좀 그게 풀리면 좀 느슨하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또 북한과 이제 정상회담도 하면서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런 게 좀 은연중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정한 올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들에게 다 귀국해라 네.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런 소식이 좀 들리는데요.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북한 조선중앙당에서 12월 21일까지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지시가 떨어졌고 일단 모든 조선 노동자들이 귀국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기한이 됐으니까 일단 오라고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소식통은 실제로 이 노동비자로 그러니까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어차피 귀국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본국으로 송환을 하겠지만 그 외에 비자 없이 가거나 또는 학생비자로 해외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북한 사람들까지는 철수시킬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가 뭐 사실이라면 북한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협조하는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을 했고요. 또 이제 대북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다른 형태로 북한 사람들이 뭐 중국에 체류하면서 뭐 일을 계속하는 어떤 방안들이 앞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대로 노동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돌아오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체류하는 사람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로 일을 하더라도 노동비자를 발급받으면 보통 뭐 3년에서 5년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데 이러기가 지금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요.
네.
사실 북한에서 외국에 노동하러 나갔다 이러면은 되게 네. 부러워하거든요. 그지? 네. 돈 좀 벌어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중간에 뇌물도 얼마나 많이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되는데.
이렇게 벌어온 돈이 북한 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좀 생활이 좋아지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핵개발이나 이런 곳에 쓰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유엔에서 이런 것들을 제재하고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짚어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다음 소식 살펴볼까요?
네,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여전히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초에 평양의 그 덕동 돼지 농장에서 전해온 소식인데, 이 돼지 약 1,000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양 소식통은 그 9월 말에 데일리 NK에 돼지 열병이 돌아서 지난 9월 초에 덕동 돼지 목장 한계호에서 돼지들이 집단 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덕동 돼지 농장은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13개 호로 구성이 되고 총 한 만여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의 농장이네요. 네네. 각 호마다 적게는 뭐 수백 마리, 많게는 천 마리 돼지를 키우고 있다는 건데,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고 있다면 이게 피해가 상당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천 마리 가까운 돼지를 팔면 지금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큰 손실을 봤다고 이 덕동 돼지 농장 관계자가 말을 전했고요. 이번 일로 목장에서는 긴급하게 방역을 해서 이 돼지 열병을 차단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목장에 그 새끼 돼지를 일체 들여오지 않고 있고, 또 근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피해를 본 이 농장이 언제 정상적으로 복구될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덕동 돼지 농장에서 돼지가 천 마리가 죽은 사실, 이게 현재 외부에는 공개되지 않고 있고요. 그냥 당국 차원에서 내부적으로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평양 인근 두세 곳의 돼지 목장에서도 수천 마리가 집단 폐사했다고 소식통이 전해왔는데, 9월 중순에 돼지 열병이 또 한 번 쓸고 지나갔다, 이렇게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네, 사태가 좀 심각한데 네. 북한 당국의 대응이 어떤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네, 북한 당국은 지금 뭐 계속 지금 돼지 열병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그냥 돼지고기 판매를 단속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할 뿐 내부 주민들에게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심각성을 알리거나 뭐 이런 걸 지금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북한 주민들은 경각심이 이제 아무래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걸 안 하다 보니까 네. 개인 간 걸레를 지금 몰래 팔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평안남도 소식통, 황해남도 소식통이 공통으로 증언한 게, 현재 이제 방역소에서 못 팔게 하니까 일단 대놓고 팔지는 못하지만 뭐 서 있으면 고기 안 살래요?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파는 물밑거래는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기가 돌면 당연히 아프리카 돼지 열병도 계속 확산된다고 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당국이 적극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있지 않다 보니 주민들도 경각심을 갖지 못한 것 같은데, 북한에서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도 계속해서 피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네, 지난 9월 17일까지의 상황인데, 경기도 파주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첫 확진 판정 이후에 지난주까지 14곳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 감염이 확인이 됐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돼지 15만 마리 이상을 지금 죽여서 처분을 했습니다. 굉장히 지금 한국 농가에서도 피해가 좀 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북한으로부터 전파 가능성이 계속 있는데, 현재 북한에서는 공동 방역하자고 하는데 호응도 하지 않고 있고, 북한 내 방역도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남북한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북한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희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선 인민 여러분, 지금 북녘 땅에서는 인민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고 온갖 탄압에 도탄에 빠져 있는데도 김정은 집권 세력은 인민들의 고통은 아랑곳 없이 전쟁 노름에만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언제나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기 마련이며, 역사적으로 항상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인민의 뜻이 궁극적으로 실현된다는 것은 역사적인 필연입니다. 현재 어렵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을 뚫고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그리고 참된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 조그만 일이라도 실천하면서 이 어려움을 참고 뚫고 함께 나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여러분의 뜻을 지지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참된 자유와 해방을 염원하는 수많은 남조선 인민과 뜻있는 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손잡고 나갑시다.
국민통일방송이 보내드리고 있는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 북한의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기 위해 방송을 만들고 있는데요. 잘 듣고 계시죠? 노래 듣고 고향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박상철이 불러요. 무조건. 내가 본 한국. 오늘 이야기, 교사들의 사상 독재에 맞서다. 어디선가 마이크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소리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려보니 저쪽 도로 맞은편 학교 정문 앞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보였다. 무슨 좋은 물건 판매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호기심에 그쪽으로 향했다. 마이크 소리는 더 크게 들려왔다. 듣자 하니 교사들의 사상 독재가 어떻고 저렇고 한다. 목소리는 분명 10대 학생인데 교사들의 사상 독재라는 발언이 예사롭지가 않다. 점점 더 궁금해졌다. 횡단보도를 건너 학교 앞으로 뛰어가 보니 한 학생이 마이크를 잡고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그 앞 현수막에는 학생은 정치적 놀이개가 아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주변에는 기자들의 카메라가 있는 걸 보니 기자회견이었다. 알고 보니 그는 인원고등학교 학생수호연합 대표 최인호라는 학생이었다. 그들은 교사들의 편향된 정치사상 주입과 강요가 심해지자 조직을 결성해 교사들의 부당함에 맞서서 나선 것이었다. 최인호 군은 학생들의 피해 사례를 조목조목 열거했다. 한 학생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 업적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다가 교사에게 반사회적이라며 매도당했고 어떤 학생은 현 정권을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무실에 불려가 질책당하고는 다음 수업 시간에 강제로 지금 정권이 좋다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받았다고 한다. 어떤 교사는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개, 돼지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최인호 군은 이제는 끔찍한 사상주입을 끝내야만 한다. 비판할 줄 모르고 무조건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개, 돼지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저는 대단한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은 의무입니다. 인원고등학교 교사분들의 정치적 발언과 사상 독재는 기본교육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저희는 저희의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 주십시오. 최인호 군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다. 고3이라고 하면 북한에서는 고급 중학교 3학년과 같다. 북한에서 졸업반일 때 대학시험 준비로 바빴던 기억이 난다. 한국에서도 고3이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한 수학 능력 시험을 친다. 시간을 쪼개가며 공부해도 모자랄 때인데도 학생들은 모든 걸 제쳐놓고 나선 것이다. 그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그만이지만 또다시 피해를 당할 후배들을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학생들의 대단한 용기에 나도 힘찬 박수를 보냈다. 북한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다.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곧 법으로 여겼다. 선생님이 가르치는 대로 배우고 행동해야 했다. 그 선생님의 말씀이란 곧 수령과 당의 목소리였기 때문이다. 어디 감히 수령을 비판하고 당을 모독할 수나 있을까? 거기에 교사의 정치적 중립이 웬 말이요? 기본 교육권이 어디에 있냐 말이다. 무조건 찬양해야 했다. 무조건 목숨 바쳐 수령을 옹호하고 수령의 사상으로 무장해야 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름은 그럴듯하지만 온갖 자유가 억압당하고 침해당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이다. 모든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진정 인민을 위하는 나라다. 북한에도 하루빨리 자유의 바람이 들어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은을 듣고 계십니다.
달려라 세상 밖으로. 전 세계 나라를 찾아가 현재 생활 모습과 그 나라 사람들이 꿈꾸고 그리는 미래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이강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네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중증 외상병원에 대해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가지고 그러네요. 오셨을지
들어온
기대가
환자,
됩니다.
그것도 중증 환자의 네. 97%가 살아나간다는 바로 그런 병원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정말 무슨 기적의 공간 같아요.
오늘은 지난 27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게 이제 순위파는 이슬람의 한 종파예요.
네.
이슬람 종교인 가운데 한 90%는 순위파라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슬람에도 경전이 있는데, 네.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또 그 예언자, 그 이슬람을 널리 포교한 사람, 그 예언자가 한 이야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순위파는 이 코란과 예언자의 말씀을 같이 신봉하는 뭐 그런 종파예요.
아.
근데 아무튼 뭐 다수파죠. 이 무장조직 IS라는 무장조직이 있었어요.
네.
이름이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 뭐 영어로는 그런 건데 이게 이슬람 국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장조직의 이름이죠. IS, 이슬람 국가.
네.
이 IS의 수괴, 리더, 그러니까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이름이 좀 긴데요.
네.
이 사람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이 이제 시리아 북서부 이들렙이라고 하는 지역에 특수부대를 투입해가지고 알 바그다디가 이제 쫓기고 있었는데, 쫓기는 과정에서 자살폭탄으로 조끼를 만들어 입고 있었나 봐요.
아.
이걸 나중에 막 마지막에 스스로 그냥 자폭해 버렸습니다. 아주 목숨을 끊었는데 쫓겨 도망가던 중 이제 막다른 터널에 이르자 이제 폭탄 조끼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신은 사망했고요. 그 옆에 자녀가 한 3명 있었어요. 같이 사망을
어머.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남들을 위협해왔던 알 바그다디가 마지막 순간을 그를 뒤쫓는 미군 때문에 겁에 질려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보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백악관 상황실에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뭐 트럼프 대통령 등등이 이 상황을 그 IS 최고 지도자를 이렇게 추격하고 거기서 사망하고 이런 상황을 카메라로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진 보면 이렇게 황폐한 사막 위에 나무가 조금씩 있긴 한데 거기 하얗게
네.
돼 있잖아요.
네.
이게 그냥 재입니다, 재.
이렇게 넓은 부분이
네, 이게
다
넓은
제로.
지역이 재인데 이게 왜 생긴 거냐면
네.
막다른 골목에서 자살폭탄으로 자살을 했잖아요.
네.
그 IS 지도자가.
네.
근데 거기에 미군에서 확인 사살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려서
네.
거기 그가 은신해 있던 은신처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하얗게 재만 남아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IS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단체 지도자가 사망했다라는 네네. 소식인데 이 IS 이슬람 국가는 어떤 단체인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네. IS라는 게 이제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슬람 국가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네. 그리고 가능만 하다면 전 세계를 이슬람을 믿는 나라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른 종교와 끊임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같은 이슬람 종파였던 시아파와도 맨날 다퉜고요.
네.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주 가혹하게 테러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지역적으로는 이라크하고 시리아를 거점으로 활동을 해왔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국가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수도도 정해놨어요. 시리아에 있는 라카라는 곳을 수도로 정해놓고 활동을 네. 해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다 우리를 따르라 해가지고 이 이라크와 시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슬람 종교를 신봉하는 이 IS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뭐 예멘, 이집트,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심지어는 필리핀 같은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유럽에도 있고 벨기에에도 막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IS의 테러 활동을 지지하고 또 그 나라에서 IS를 지지하는 테러를 벌이기도 하고 막 네. 이런 활동들을 해왔죠. 특히 이제 이 단체가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은 또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 단체와 싸움을 했던 것은 극단주의를 추종했을 뿐만 아니라 테러, 그러니까 무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무장 테러는 물론이고 민간인 학살 같은 거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네. 성범죄. 그다음에 거주지에 막 불을 지르는 방화범죄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유명한 것이 그런 거예요. 기독교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기독교도를 체포해가지고 기독교의 목을 자르는 장면을 그냥 생중계를 해요.
기독교인의
네, 기독교인의 목을 자르는 막 한 그것을 전 세계에 카메라로 찍어서
그렇죠.
막
유튜브를 통해서
네. 그래서 목을 자르는 것도 막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목을 자르는 게 아니라 그냥 조그마한 칼로 막 이렇게 썰듯이 목을 자르는 이런 장면이 네. 여과 없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도 하면서 많은 전 세계인들이 대단히 끔찍한 이런 장면을 보면서 IS를 비난해왔던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최고 지도자 아부바크를 알바그다디, 이제 보통 알바그다디라고 부르는데 이 인물이 이번에 미군에 의해서 사살이 된 거죠.
네. 이번 작전을 수행한 것이 미군의 특수부대라고 하는데 어떤 부대인가요?
네. 델타포스라고 하는 부대가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한 50에서 70명 정도의 특수부대원이 투입이 됐는데요. 델타포스는 미군 특수작전사령부라고 하는 미군의 이제 특수부대 산하에 5개 부대가 있다는데 육군 특수부대, 해군 특수부대, 뭐 공군 특수부대 이런 식으로요.
네.
그다음에 합동 특수작전부대 이런 게 있는데 이 중에서 델타포스는 육군의 1급 특수부대입니다. 이 부대가 이번에 어떻게 작전을 펼쳤냐면 치누크 헬기라고 그래가지고 헬리콥터인데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는 헬리콥터예요.
네.
이 8대의 한 50에서 70명 정도의 특수부대원이 나눠 타고 네. 이라크 근처에 있는 군사 기지에서 이제 이륙을 했습니다.
네.
가지고 이제 터키와 러시아가 통제하는 그런 한 영공을 지나 가지고 1시간 10분 동안 굉장히 빠르고 낮게 날아서 이 최고 지도자가 있는 지역으로 갔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알바그다디가 머물던 은신처에 딱 도달할 무렵에 이제 대원들을 태운 헬기가 총격을 받긴 했는데요. 그러나 헬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헬기가 네. 이제 바로 땅으로 지상으로 착륙을 해가지고 사격을 가해서 그 근처에 있던 그 이슬람 부대원들을 제압을 한 채 은신처가 있는 쪽으로 이제 움직여가지고 하여간 건물에 구멍을 내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은신처에 삥 둘러가지고 위장 폭탄이라든가 막 이런 장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뢰 같은 게 있었는데요.
네.
그런 장비들을 미리 다 탐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뭐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냥 정문 통하지 않고 건물에 구멍을 내서 안으로 진입을 한 그런 상태였고요. 원래는 생포하려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지키고 있던 IS 부대원들이 너무 많이 저항을 해서 대부분 사살을 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새 아이와 부인 이렇게 이제 함께 달아났는데 숙수부대원들이 이제 군견을 이용해서 다시 뒤쫓았다고 그래요. 은신처를 습격해가지고 달아날 때.
네네.
근데 이제 마지막에 터널로 도망쳤는데 터널 끝이 막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 끝내 막다른 길에서 발각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끼고 있던 폭탄 조끼를 터뜨려서 아이 셋과 함께 자폭했습니다.
네. 사실 IS 하게 되면 네네. 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IS라는 이름 자체는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굉장히 사람 많은 사람들을 좀 두려움에 떨게 했던 네. 그런 조직이었는데 이 IS의 지도자 이번에 네. 사망한 알 바그다디 이 사람은 네. 어떤 인물이었나요?
1971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하면 50이 조금 안 되네요. 49 정도인데.
젊네요.
예, 이라크 사마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인이고요. 테러리스트. 그리고 이제 IS를 세운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을 IS에서는 칼리프라고 보통 부릅니다. 네. 그리고, 칼리프는 뭐, 네. 자기 수니파 이슬람의 최고 지도자를 뜻하는, 아랍인가 봐요.
네.
칼리퍼. 그래서, 이름이 아부 바크르 이렇게 돼 있는데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우리말로 뜻을 하면 바그다드에서 온 뭐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철학 박사 학위도 있어요. 이슬람 신학을 전공을 했다고 합니다. 정통한 이제 코란과 샤리아에 정통한 학자인데요. 미국 국무부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테러리스트로 지정을 해서 이를 생포하거나 사살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상금 $1,000,000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가운데 알카에다라는 단체가 있는데
네.
알카에다와 이 IS는 서로 엄청난 경쟁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알카에다에서도 알 바그다디에 현상금을 걸었어요. 2,500만 달러. 그러니까 알카에다 부대로부터도 현상금 그리고 미 국무부로부터도 현상금이 걸려있던 그런 인물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 특수부대 공격으로 사망한 사람이 알 바그다디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저는 지금 이렇게 사진을 여기 네네. 있어가지고 보고 있긴 하는데
네네네.
이게 뭐 폭탄을 터뜨려서 자살한 거면 이게 남아있는 네.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네네. 식으로 이거를 확인을 한 건가요?
네, 지금 그 장면은 이제 한 번 더 폭탄을 해서 확인 자살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조끼 폭탄 직후에 그 신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그것을 특수작전지휘부에서 유전자 검사 또는 DNA 검사 이렇게 불리는 검사를 했다고 그래요.
네.
보통 유전자 검사라는 거 요즘 그 많이 유행하는데
네.
그 사람이 누군지를 검사할 때 쓰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머리카락 몇 올 또 이렇게 면봉으로 입안을 이렇게 긁어가지고 긁는다기보다 이렇게 면봉으로 입안을 조금
네,
이렇게 침이나 문질러서
이런 거 붙일, 네. 네.
그거 가지고도 DNA 유전자를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또는 칫솔. 집에 쓰는 칫솔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유전자 검사, DNA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의 DNA가 네. 원래 갖고 있었어야 그거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 얘기를 해줄 텐데요. 네. 그걸 미군 특수부대가 갖고 있었던 거죠.
갖고 있었던
네.
거예요?
누가 줬는지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있으면 본인 여부 또는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친족인지 가족인지 이런 것들도 금방 밝혀내는데 이번에는 특수작전에서 현장에서 바로 DNA 검사를 실시했는데 15분 만에 본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진짜 과학을 못하는 게 없네.
옛날에는 그거 몇 달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15분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IS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네네네.
이 지키는 경호 부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미군과 IS 부대 그 교전 과정에서 피해는 좀 어느 정도?
어쨌든 미군의 입장에서는 거기가 어떻게 보면 적진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막 그 경호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날 야간 작전에서 미군 병력의 희생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신 두 명이 약간의 부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부상이 좀 경미해가지고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대신 군견 개죠 개.
네.
군견 한 마리가 부상을 입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IS 전투원들은 작전 영내에서 한 5명 정도 그 근처에서 이제 전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미군은 뭐 사실상 한 명도 희생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네요.
네. 네. 정말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네네.
시간이 또 금방 가버리네요.
네네.
무장단체 지도자라면 사실 정말 찾기 힘든 비밀 은신처에 숨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네.
찾아낸 건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번에 아까 얘기했던 DNA 정보도 그렇고요.
네.
이런 것을 제공했던 사람들은 그 쿠르드족이 이런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그 옆에 IS하고 늘 싸우던
네.
아랍에 있던 쿠르드 민병대에서 알 바그다디가 가지고 있던 속옷 그다음에 그의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있던 주요 지휘관들까지 다 이 쿠르드족과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정보는 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부터 얻었어요.
아, 그렇군요.
심지어 은신처에 대한 정보도 네. 그 주변에서 했던 최고 그 조직원들로부터 그 은신처를 미리 밝혀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조직이든 어쨌든 지도자가 중요한데 이렇게 네. 최고 지도자를 잃은 IS의 미래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지금 IS가 원래 시리아하고 이라크에 상당히 넓은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쯤 이제 미군에 의해서 수도인 라카를 포함해서 주요 전략적 거점이 거의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히 지도자까지 사망을 했고 후계자라고 여겨졌던 대변인도 이번에 같이 사망했어요.
아, 네.
그 직후에 사망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IS는 사실상 이번을 계기로 끝이 아니냐, 더 이상 회복이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대체적인 분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력은 끝까지 조금씩 남아서 테러라든가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범죄들을 지속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리아와 이라크의 거점을 두고 극단적인 테러로 이슬람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건 IS 최고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달려라 세상 밖으로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통일방송은 북한이 개혁개방과 인권 증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길 염원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명 MC의 진행으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인을 듣고 계십니다.
살며 생각하며 갑옷을 잘 건사한 할머니 지난 6월 프랑스 파리 북쪽 콩피에뉴의 한 시골 가정집 이 집에 살고 있는 90대 할머니의 부름을 받고 집안을 정리하려고 온 거간꾼 악태용이 도착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던 악태용은 부엌의 화로 바로 위에 걸려있는 그림 앞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때가 많이 껴있었지만 평범한 그림이 아니라는 걸 직감한 거죠. 경매시장에 나온 이 그림은요. 무려 2,400만 유로, 그러니까 약 2,68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에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거간꾼 악태용이 발견한 그림은 가로 20cm, 세로 26cm짜리 목판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조롱당하는 모습을 담고 있었죠. 미술에 조예가 있던 악태용은 시골집 부엌에 걸려있는 이 그림을 보고 남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금으로 된 배경, 목판 뒷부분의 연결 부위,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이 그림이 치마 부예가 그린 목판 성상화의 일부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림은 때가 많이 낀 것 빼고는 보존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성화로만 알고 부엌과 거실에 걸어둔 그림이었죠. 악태용은 그림 감정을 받아보자고 할머니에게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분석 결과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 치마부에가 그린 13세기 회화 작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치마부에는 르네상스 시대 때 유명한 화가였습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활발했던 르네상스는 옛 그리스와 로마의 문학, 사상, 예술을 창조적으로 받아들이자는 운동입니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문예 부흥인 거죠. 이 르네상스는 유럽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기나긴 중세시대를 끝내고 근세시대로 접어들게 된 일종의 문화 혁신 운동이었기 때문이죠.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이 르네상스는 다른 유럽 국가들로 퍼져나갔고 학문과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했던 중세시대를 인간 중심의 세계관으로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치마부에는 르네상스 초기 대가들 중 가장 영향력 있는 화가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소의 머리라는 뜻의 치마부에는 본명이 아닌 별명이었습니다. 치마부에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의 거칠고 오만한 성격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본명은 벤치비에니 페포입니다. 그는 중세에 이탈리아 회화를 지배한 비탄틴 양식의 최후를 장식한 거장이었습니다. 또 그의 화풍은 피렌체파의 유명한 화가였던 두초나 조토에게도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유럽 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치마부에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생애와 작품에 관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데다 그는 그림에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술사가들은 치마부에가 목판에 그린 성상화는 10개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그림이 발견되기 전까진 세상에 알려진 그의 성상화는 두 장면밖에 없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치마부의 그림을 잘 건사한 할머니. 이 그림은 지금까지 프랑스 미술 경매 시장에 나온 중세시대 회화 작품 낙찰가로 역대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북한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삶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태연의 불티 보내드리면서 북한의 오늘 그리고 내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이었습니다.